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17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6장 17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이 놀라운 장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믿음은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구별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죽임을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기반으로 한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주제 안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영적인 임재, 두 번째로 그분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세 번째로 그분의 신실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분의 영적인 임재, 두 번째로 그분의 피할 수 없는 심판, 세 번째로 그분의 신실하신 구원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 단추는 어떻게 됩니까? 또 잘못 깨게 되고 마지막에는 단추가 안 맞죠. 마찬가지로 그 첫 단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몸에 할례를 행하고 영적으로 싸울 태세를 갖춘 다음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 어마어마한 성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과연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영적인 준비, 영적인 전쟁의 준비를 다 끝낸 게 아닙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표죠. 구약시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했을 때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언약궤의 규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이는 1.2m, 넓이는 0.7m, 높이는 0.7m. 언약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돌판, 주신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뭡니까? 책이에요. 책.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책하고는 다른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어르신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소중히 여기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전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제사장 몇 명이요? 7명. 제사장 7명이 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나팔이 몇 개예요? 일곱 나팔. 그 여리고 성을 도는데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일 6일 동안 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몇 번을 돌으라 그랬냐면 일곱 번을 돌으라 그랬습니다. 총 몇 번을 돌았습니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제 1일부터 13번. 네, 13번. 6번 돌고 제 7일에는 7번 돌았으니까 13번을 돌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7일에는 7번을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의 가진 힘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주먹으로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불신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돼, 미워해, 이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사탄과 싸우셔야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실 때 말씀으로 싸우셨죠. 우리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과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그 심판당하는 자들을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도 없고 나오는 자도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벽은 아주 높게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어기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엄청난 여리고성도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냥 1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7일 동안 성벽을 돌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게 해주셨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서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그냥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21절에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삶의 그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고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아, 물론 여리고성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고기를 손질하는 자, 철을 만드는 자, 대장장이, 농사꾼, 그리고 왕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 17절에 사용된 한국말 바친다라는 표현, 그리고 27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멸하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바친다라는 거하고 멸하되라는 거 이것은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바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리고성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한 본보기로 여리고성을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어도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높게 쌓여 있었어도 어마어마한 성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심판으로 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본보기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양, 나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당장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강한 성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심판을 받았던 걸 보십시오. 여리고처럼 죄인들은 멸망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안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도는 걸 봤을 때, 나팔을 불고 있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오면서 왜 나팔을 불고 있지? 원래 창과 검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지를 그렇게 다가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지 우습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우습게 여긴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죠.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수님을 무시하려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또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만은 여리고 성에서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심판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서 2장에 여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을 영접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요? 정탐꾼을 통해서 그 여리고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계획 속에는 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였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라합도 그 아비의 가족도 다 심판당하는 것이죠. 칼날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실 자를 구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실 자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라합은 그 당시 신분이 몸을 파는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요단강 서쪽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멸망받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는데 그 구별하게 된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될 정도로 그 믿음이 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쵸?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 이상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는 삶이 믿음을 통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멸망받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다른 가족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계신 여러분도 모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한 가족 구성원의 믿음은 그 가족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는 그 집안은 얼마나 복된 집안입니까? 저도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주일날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아,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주일날 아, 이날 구별된 날이라구나, 이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조부모님, 믿음의 조상들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 이게 믿음의 조상이 정말 귀하구나. 이게 보통이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주실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은 말과 행동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라합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을 보고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구별된 자들인 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와 같이 그분의 영적인 임재 속에, 그분의 심판과 구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공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쪽은 승리를 하겠고 한쪽은 패배를 하게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는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멸망받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일곱 번 돌았던 것, 이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면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할 때 그 건축하는 자손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죄 많은 우리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